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 신명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오늘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추석입니다.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농경시대의 추수를 끝내고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면서 느꼈던 아주 큰 행복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추석은 만족감이 있고 또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대명사와 같은 단어이죠. 추석의 기쁨 중에 하나가 또 흩어져 있던 친지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막심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내려가는 이유는 만남의 기쁨이 그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물론 다르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고요. 그 명절을 꼭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이런 명절의 참된 의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명절에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규례는 딱두 가지입니다. 뭐 구체적인 풍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규례는 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 규례를 통해서 명절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명절에 지켜야 할 규례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16절 두번 읽었죠? 그 후반절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는 곳은요, 성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는 성전을 지어서 성막이 고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장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러 오라. 이것이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요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되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네, 택하신 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성막을 통해서만 만나라고 하신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유일한 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훈련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라고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택하신 곳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절 때마다 꼭 성막 있는 장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규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가지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 교육을 시켰어도요,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특히 교묘한 말장난을 잘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엉뚱한 결론을 이끄는 일을 잘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이만이라는 그 교주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만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속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속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교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에 관한 것이에요. 그 베리티비라는 주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환란이 닥치고 그때 짐승의 표를 몸에 새기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절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이 몸에 666이라는 거, 그래서 신용카드에 칩이 있죠. 나중에 미래가 되면은 신용카드에 칩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손목 같은 데에다가 이식해서 다닐 수 있다. 그거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몸에 신용카드 정보 같은 걸 이식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분명히 반대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리칩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있고 이것을 또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 쉬우시죠?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이 구절만 보면은 정말 어떤 표를 받으면은 짐승 우상숭배라는 것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뒤를 좀 꽂아놓으시고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한 3장 정도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3장 정도 앞으로 가시면 있는데, 7장 3절과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소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먼저 3절 보시면은요. 천사가 환란을 내리기 전에요. 이렇게 다른 천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이 내리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성령의 인을 찍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표를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표도 안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표도? 그건 아니겠죠? 어떤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성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보이는 표시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또 여기 4절에 보면은요.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장 넘겨보세요. 7장 9절 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9절에 보면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그 족속만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숫자도 상징적인 것이고 그 뒤에 9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가 아무리 이런 구절이 있다고 알려줘도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를 확고하게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대 증거를 보여주고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려요. 충분히 따져볼 만한 일이에요. 뒤에 짐승의 표가 있지만 그 전에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성령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봐야 되고요. 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 뒤에 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반대 증거가 나오고 그 주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내 주장을 무조건 고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그냥 믿기로 한 그 이론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반대 증거가 나와도 그냥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죠. 돌아서서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혹은 이란에서 가르치는 주장들이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통전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온 김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5장 보십시오. 네.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4절. 5장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못 가고 감옥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조금 위에만 보세요. 5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거, 농담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맹세 안 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면서 왜 손은 안 자르냐. 그렇잖아요. 손으로 잡아도 손 잘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30절에. 아, 이게 왜 손은 안 자르냐고요. 그리고 왜 눈은 안 뽑아요? 왜 바로 옆에 구절인데 이거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지키면서 그 위에 거는 안 지키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 산상수훈 자체는요, 약간 시적인 거예요. 시, 여러분.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거는 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시적 허용이라고 아시죠? 약간의 좀 비유적인 것이 있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라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학이나 국어 같은 게,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하게 수용돼요. 옛날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도 다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는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그냥 제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증인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로 위에 있는 건 안 지키고 요거는 지키고 이건 뭐겠어요? 군대 가기 싫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 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다 이 말은 안 지키고 그 뒤에 있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냐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맹세하지 말라는 주장은 구절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안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안 가고 감옥을 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이 구절만 특별하게 더 강하게 지키고, 그 위에 있는 그런 오른손이 잘못하게,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은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왜 이거는 문자적으로 지키고, 이거는 그냥 무시하냐 이거죠. 여러분, 제 말이, 뭐, 심하게 잘못된 거 아니죠? 네,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요. 이런 이단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면은 이해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성경을 믿는 자세가 아닌 거죠.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이론을 잠깐 인용하는 것 뿐이지 성경을 믿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믿는 자세라는 것은 내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성경을 믿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입체적인 겁니다.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것처럼 시적인 표현이 있고 압축적인 표현이 있고 또 일반적인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은 그냥 읽으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시적인 표현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수훈이 약간 좀 과장되어 있다고 이해하시죠? 우리가 정말 손을 자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부분, 5장, 6장, 7장 전체는 이렇게 시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말이 좀 약간 옆으로 갔습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장이 그것을,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답습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 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고수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이단들의 주장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넘겨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절을 보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아래 17절에 보면은 물론 그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진 않죠. 근데 여러분만 불편하신 게 아니라 저도 좀 불편해요. 이유는 좀 다르지만 불편한데 제가 불편한 이유는 이런 본문에 대해서는 내포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현대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서 사회인데 교회가 가장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 점을 사과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물질의 노예가 된 점도 사과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도 주장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사심없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 어떤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해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할 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요, 항상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해상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는 영웅주의. 이런 것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더라고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기도 저도 좋아하지만 저도 민족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구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너무 과장되게 또 과도하게 사용될 때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뭔가 큰 일,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을 우리가 갖다 보면은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외형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조급한 마음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 영웅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성찰입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 남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뀜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가장 큰 개혁, 가장 큰 혁명은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이고 가장 큰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성찰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을 좀 시키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많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있는데요.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려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봉헌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요, 성막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개인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맡아 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첩을 두고 사는 내용도 나와요.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지는 않고 방랑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를 정도로 수준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소홀히 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봉사가 물론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활의 안정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안정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금 현대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경우하고 지금 현대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한테는 땅을 안 주셨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땅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안 주시고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되 지분은 있어요. 레위인들한테.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그 땅의 일부를 가지는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십일조하고 지금의 십일조는 좀 다른데 이 당시에 레위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십일조는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한테는 안 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농사를 짓는 대신에 성막에서 봉사해라. 너희는 농사를 안 짓으니까 땅도 안 줄게. 대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지어서 일부분을 레위인을 위해서 줘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 중에서도요. 십일조 안 내면은 막 도둑놈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게 통해요. 맞죠?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대신 그냥 곡식으로 받기로 원래부터 약조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 구약 시대에는 안 받치면 이거는 도둑질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돈 꺼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십일조를 안 받치면은 그런 도둑질이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배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소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도록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땅은 안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농사지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작을 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레위인들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땅을 분배를 안 하셨어요. 권리는 주셨지만 지분은 주셨지만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죠.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것은요. 목회자와 성신도들의 상호 의정관계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성신도들이 즉 열두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또 주체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하지 않을 때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그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적으로 망언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의 교회가 커요. 그럴 때 참 작은 교회 목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그런 분들을 비판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 질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일단 돈이든 규모든 외적인 게 따라줘야지 그게 없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망언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목회자 그 사람들 그 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는 거죠.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한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망언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목회자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많은 성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바로 그 교훈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성막 봉사자들의 관심과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열두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성막과 관련해서 단순히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주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즉 성신도는 단순히 목회자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이고 주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는 기계가 아니고 헌금만 하는 그런 툴락기도 아니고 순종만 하는 곳이기도 아니고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성막도 무너지고 또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사역자, 즉 목회자와 성신도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신도의 수준이 높아야지 바람직한 목회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바람직한 목회자가 나와야 성신도도 성장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목회자의 수준이 낮아지면 성신도의 수준도 떨어지고 성신도의 수준이 떨어지면 목회자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도가 깨어있어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리코아에서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상처받고 안 나간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상처받은 이유는 뭐냐면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두 군데를 다녔었는데 다 두 군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굉장히 헌신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점점 심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사과를 하고 또 위로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께는 감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분이 듣기를 원하셨다면 말씀드렸을 건데 아직 때가 아닌 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이분이 상처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유예요. 또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왜 안 좋은 교회를 만났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넌지시 알아 물어보니까 이분이 간 교회는 그냥 겉으로 좀 번지르르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교회. 아름답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지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닌데 이분이 원하는 그런 교회 또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건축하고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수리하고 청소하고 또 집기류도 바꿔줘야 되고, 낡으면은 또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매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번듯하게 유지하려면 그만큼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분은 왜 안 좋은 교회, 상처받는 교회만 가셨을까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매력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좋아하는 교회, 스타일, 그 분위기 있죠? 교회의 구조, 인테리어, 분위기 등 외적인 것에 많이 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헌금을 강요했다. 이게 이분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는 룰이 있죠.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분이 사실 찾은 거는 카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페에 갔으면은 그 분위기를 누렸으면 계산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카페를 찾아갔으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으면 안 그랬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분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교회를 간다고 했지만 이분은 카페 같은 교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외적인 것. 즉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교회를 가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교회, 자신이 끌리는 그 매력을 느끼는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간 교회는 다 어떤 진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사로잡힌 교회였던 것이죠.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가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진리도 배우지만 또 분위기도 가겠다.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커요.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에 따라서 청구서를 받은 것이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분위기도 좋고 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힘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쉽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순진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요, 이런 사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크고 또 화려한 교회를 볼 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지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이 성도 수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것도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외형에 비해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배가 크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도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모로 마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잘 꾸미지 못하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리에 집중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심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소심하게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도 좀 꾸며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김영란 사모가 많이 태클을 걸어줬는데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떤 외형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고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에 많이 지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여유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교회에 가서 상처만 받았을까?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서 한때 열심히 봉사해 준 일이 그러한 교회를 굉장히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제 매스컴에서 엄청난 망언을 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이상한 게 좋든 싫든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를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영향력이 생겨요. 그럼 그 영향력으로 또 이렇게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매스컴을 탑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가고 한때 봉사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평신도로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까? 예, 현대사회에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잠시 편하고자 하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여행 상품이 너무 많아요.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곳을 가도. 가장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차이도 납니다. 조금 편해보려고 대충 결정하면 거의 손해보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편리한 만큼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하고자 하고 신경 안 쓰고자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평신도 입장에서 깨어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도 저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성경 연구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잘 때도 성경 연구를 합니다. 연구는 안 하지만 제가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게 뭔가, 가장 옳은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함께 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망언을 하는 목회자 한 명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지지해주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생각 없이 앉아있는 많은 평신도들이 같은 공범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생뚱맞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좀 깨어있기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어떤 경우에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좀 예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혼자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성찰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저의 어떤 생각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가장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저를 지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단지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어떤 한편으로서는 교회를 또 세워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앉았다 가니까 나는 그냥 관객이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다. 혹은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는 황폐화될 수 있고 점점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혼란, 그것은 평신도의 평신도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고, 평신도의 수동적인 자세와 평신도의 무관심과 평신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깨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4장 하겠습니다. 경배할 찬양 344장.